from that inner cat. Yesu aribo, Yesu minna guanesto. Yesu minna mauro, ask me not, my Savior. 하나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소서 라는 그러한 주인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만을 구하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구원을 확신하고 마치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말씀에 의해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되어지는데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확신이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낮아지게 하시고 더 많이 부서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처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 주님 앞에 온전한 정말 신앙으로 온전한 가슴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참성도의 삶, 온전한 피조물의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이죠.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처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가는 거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모형하고 있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제들에게 팔려요. 형제들에게 팔리는데 그 지금 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갑자기 이삭과 야곱을 건너뛰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건 요셉이 지금 누군가에게 팔렸단 말이죠.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판 자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설교거든요, 지금. 설교가 뭐라 그랬어요? 캐리소. 전도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는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신기를 이렇게 건드려야 됩니까? 니들이 죽였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니네들은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꼭 신기를 건드려야 돼요? 뭐 그냥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잘 이렇게 해주고 설득해서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그냥 가끔가다 찔러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오늘날 그거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의 방법을 막 가르쳐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해라. 정작 우리 하나님은 전도는 가서 귀와 눈을 막는 거다 그러는데 이 시대는 전도를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죠. 그죠? 하나님은 안 된다는데 자기들은 방법을 동원하여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스데반이 굳이 야곱의 그 식구들을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창세기에는 7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경건한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거의 외웠단 말이에요. 요즘도 유대인들은 5살만 되면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땠겠어요? 근데 왜 굳이 75명이라고 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가 75명입니다. 근데 뭐 꼭 그것으로 이렇게 그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시에는 여자들을 계수를 안 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들까지 계수하면 75명이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구약이니까 그냥 여자들을 빼고 70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스데반이 굳이 75이라고 이야기한 건 산헤드린 공회 니들이 바로 요셉을 판 형제들, 그 가족들처럼 예수를 판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판 자들인데, 니들이 예수를 판 자들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이게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 반지를 빼서 주죠. 그럼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예요. 나는 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치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여기에 치리자라는 단어를 일부러 끌어다 쓰는 거죠. 네가 통치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온 우주를 주셨죠, 그죠? 이미 창조할 때부터 이 우주는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됐다 그래요. 그죠? 성경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됐다. 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비롯한 우주의 작은 먼지에도 못 미치는 우리는 뭘 위해 존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존재해 주기를 원하죠. 거기에서 끌어내리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는 뭐 기저귀 갈아주세요, 젖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게임 새로 나온 거 사주세요 라고 유아기 때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막 그거 해야 돼요. 어린 시절을 반드시 겪어야 되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아이는 철이 들 무렵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나로 인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어디가 아파도 우리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에겐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홀대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그냥 어떤 힘이고 권능이요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부모는 걱정할까봐 자기의 일을 그렇게 자기에게 잘그안된 일들을 잘 알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한테는 그냥 떼를 쓰고 운죄받다고, 응? 지들이 운죄받다고 그분하고 그렇게 친한 척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 앉았냐고. 성숙이 되어지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들면서 우리 부모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그게 알아지면 그 부모에게 내가 그 부모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내가 그분에 대해 대응하게 반응하고 그분께 하는 행위들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여전히 그냥 하나님은 조력자예요. 헬퍼.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타 종교는 그래도 몰라서 그렇다 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건 이건 정말 구약이 정확히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모든 걸 깨달아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그냥 다메섹에서 갑자기 폭 나타나더니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가 하나님의 장족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 인본주의를 못 벗어나서 예정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니까 설교가 시작이 안 돼요. 그 집단적, 교회의 집단적 구원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요즘 뭐 구역예배에서 집단적 구원이 뭐냐고 구역장들이 있다고 설교하고 앉았으니 아니 한심해가지고 말이죠. 집단적 구원이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가 집단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발적으로 그냥 이렇게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이니까 에? 모세가 올라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성막을 지었죠. 요한이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면 영원 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요한이 계시록을 쓴 걸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게 요한 계시록 아닙니까? 그 영원 속에서 이 시간 밖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료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몇 명 거기서 이렇게 이 거주 안 하고 입주를 몇 명 안 해갖고 텅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는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집단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집단성, 개별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개별성을 챙기려고 하는 게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나서 나는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리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가겠다. 이게 구원의 개별성이거든요. 이게 유대주의예요. 이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교회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겠냐고요. 일단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장중 아래에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고 그냥 아예 몹쓸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어느 순간 다메섹이라는 어떤 시점에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각하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시점. 나는 1964년 7월 며칠 날 우리 홍정길 목사님도 항상 설교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가 코스타에 가서 왜 그딴 소리 자꾸 하냐고 지금까지 하시냐고 내가 그냥 뭐라 그랬는데 그 자꾸 그거 응? 대학생 선교회 뭐 내비게이터나 이 예수전도자냐 이런 데서 항상 그렇게 그냥 잘난 척 하려고 언제 구원 받았어요? 메시에 받았어요?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이래갖고 사람들 기억 못하는 사람들 뻘쭘하게 만들어갖고 그냥 하나씩 자기들도 그냥 그땐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게 만들었죠? 응?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창세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왔는데 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되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가, 구원받은 그가.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자각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고 나는 끊임없이 나는 이 스데반이라는 존재를 죽인 자라는 그러한 자각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런 인식을 하는 과정 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위해 예수를 죽인 자이고 지금도 죽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 그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각. 주일날 죄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구원의 1차적 반응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박사님이 우리 교회 박사들 몇 명 있는 거 아시죠? 인맥해갖고 죄에 대한 자각이 뭐냐고 아 그러니까 참 속이 터져가지고 죄에 대한 자각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죄인됨의 자각.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죽고 그런 인식, 올바른 인식. 그게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그게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나는 그냥 죽은 흙이구나. 죽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구나. 좀비구나를 알아가고 자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잊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여.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울해야 돼요. 나를 바라볼 때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을 때는 행복해. 근데 이게 한 3초도 안 가요. 금방 또 나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게 조울증이 되는 거예요. 에? 좋다 말았다, 좋다 말았다. 누가 성도가 되면 뭐 늘 기쁘다 그래요? 누가 성도가 되면 늘 평안하다 그럽니까? 그 거짓말이에요. 편안한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평안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침묵을 하시냐면, 내가 침묵할 때 너희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지 경험하라고, 잊지 말라고. 근데도 3초 있으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경험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스데반 죽인 사울이구나. 내가 예수 죽인 군병이구나. 근데 그 예수께서 나를 먹이시는 거구나. 보세요. 이 75명이 자기들이 판 요셉에 의해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들을 죽인 그 자들을 그 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죠? 주시는 걸 지금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보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요셉이 살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 판 하나님 예수가 만유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완전히 파산한 상태에서 먹을 걸 얻으러 가는 이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처지거든요. 근데 이들이 요셉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지들이. 근데 오늘날 교회라는 인간들이 그 요셉 앞에서 내가 요셉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겠대요. 자기가 죽인 자 앞에서 이미 나를 죽인 자는 내 앞에 뭘 내놓는다 할지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나를 죽여놓고 와가지고 벤츠 한 대 뽑아왔어요? 용서해줘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목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목숨일 때, 그게 하나님의 목숨이 목숨일 때는 그 앞에 뭐가 가치 있는 보상이 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죽였네요. 라는 이 인식을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절실히 하고 올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거 경험하고 그랬더니 무슨 신비한 현상들을 자꾸 보겠다고 그러고 뭐 기적을 체험하겠다고 그러고 그저께 저하고 아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놀이하던 친구가 있는데 임종환이라고, 그냥 걸었어라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 동갑인데 한국에서도 하여튼 제일 친하게 지냈었어요. 근데 직장암이 걸려서 불과 한 4개월 만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근데 전화 통화도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직장암이 걸리고 난 다음에 말기 때 그것도 발견이 돼갖고 뭐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뭐 변비가 심하고 뭐 이래갖고 그냥 병원에 갔는데 반년 이상을 병원에 다녔는데도 의사들이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고 발견을 못한 거죠. 뭐 성의 없이 말이야. 남의 생명이니까. 그래갖고 엉뚱한 약만 먹다가 직장암 말기에 발견이 돼갖고 그냥 속절없이 갔죠. 근데 저랑 전화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괜찮대요. 죽어도 된대. 대단하죠. 예수를 잘 믿었었어요. 옛날부터. 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언제든지 가야지. 그래. 야 참.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는데 자기가 뉴질랜드인가 호주에 가서 기독교 방송국도 하고 늘 틈나는 대로 기타 들고 노방전도 하고 맨날 그 드레스데하우스 계획과 그거 아주 전문이거든요. 거기 올라가서 뭐 맨날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안 봐주시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죽음 앞에서도 내가 한 걸 챙기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뭘 했나 이걸 하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려고 그걸 그냥 그 몽롱한 그 정신 상태에서도 하나하나 다 기억해서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모든 인기 다 버리고 기독교 방송국 하기 위해 이민까지 가고 망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그걸 다 합리화시키는 거 자기한테. 나는 뭔가 했다라는 걸 자꾸 붙들고 싶은 거야. 차라리 제 앞에서 야 김 목사 난 무섭다. 난 여전히 이 상태인데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무슨 얼굴로 우리 하나님 얼굴을 뵙지?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 줄 기회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잘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 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 지금 지옥 보낸다 그래도 저는 할 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저는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손 한 번만 잡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면목 없음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저 지옥 보내셔도 괜찮아요. 물론 무서운 곳이에요. 엄청난 곳이지만 감히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나는 천국 보내주셔야 되라고 말할 이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다라는 건 또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나 손 한 번만 잡게 해라. 이런 면목 없음으로 가야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뭘 올려드려? 그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힘이 든 거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이 형제들 그렇게 약 올렸는 줄 아세요? 은지 한 통 넣었다가 모함도 했다가 왜 약 올렸다 차라리 몇 대 때리지 응? 니들이 무슨 짓 했는지 니들이 알라는 거야. 그들은 요셉의 눈에 띈 순간 살아난 거예요. 요셉은 그들 안 죽입니다. 내 형제들이거든. 자, 우리의 구원과 그대로 비교해서 얘기 이렇게 떠올려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왜 장난치냐고요. 장난이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내가 내 형제, 내가 예수 죽인 자, 판자라는 걸 인생 동안에 겪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친지를 형제들을 감옥에서 넣었다가 모함도 했다가 결국에는 그 앞에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혹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응?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왜? 자기들이 한 짓이 뭔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존재가, 자기들이 죽인 존재가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성화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혹시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하나님 혹시나 이렇게 쓰다가 그냥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스펄전처럼. 최전성기에 그런 일기를 썼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세요? 찰스 스펄전이 하나님 저 이렇게 사용만 하다가 그냥 확 버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 안에 너무 잘난 인간들이 많아갖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맞닿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찬양이 터져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폭로가 되고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니까 초상집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게 해달라니요? 무슨 위로를 받아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들의 상처를 심상히 만져주며, 대충 만져주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 자는 내가 보낸 적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나는 보낸 적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낸 적이 없어요. 반면에 미가야 선지자 보세요. 아합이 불렀어요. 너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랬더니 넌 올라가면 죽는다. 그때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저 새끼는 한 번도 좋은 소리를 해준 적이 없어 저거. 그래놓고 딴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400명이 아니에요. 평안해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발시켜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어서. 영생, 삶이라는 게 생명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살아야죠. 근데 어떤 편안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편안함? 여러분은 불편하셔야 돼요. 많이 불편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줄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그랬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근데 왜 에베소서나 뭐 바울서신에서 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분명 당신이 취할 권세가 있다 그랬는데 왜 바울서신에서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냐? 내게 있는 힘을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내 목숨을 건지는 것에도 안 쓰는 거예요. 순종, 온전한 순종.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내가 비워졌을 때 상대방이 나를 와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일체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각자가 최고의 선이며 힘의 결정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완전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비우시며 서로를 채우는 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트리니티.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으로 성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속에
포함된 요 인간만 자기 안에 자기 걸 가득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요게 비워져야 나중에 하나님과 일체, Union Christ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비워가는 게 성도라고요. 근데 그걸 비우려면 지금 내가 나를 채우고 있는 게 닷동이라는 걸 알아야지. 배설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고백해야죠. 다 비워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니까 다 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되게 재미없어요. 뭐 열심히 막 하고 으쌰으쌰 할 때는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 왜냐면 만족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만족감을 쑥 빼버리잖아요? 사람들이 무기력해져요. 아, 그럼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저는 속으로 대답해요.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오지 마세요. 와서 어차피 엉뚱한 찬양하고 엉뚱한 기도하고 말씀 엉뚱하게 오해하고 곡해하려면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세요. 이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말기암 환자에게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 맘대로 살다가 뒤지세요. 그러나 살려낼 가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해서라도 그 아픈 치료 과정을 다 겪긴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가끔 3초 동안 들어오는 그 감격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또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이웃, 형제 이런 분들에게도 잘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분명 욕먹을 거예요. 무슨 소리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얘기를 또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신앙, 저 성경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백업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한다. 그래도 안 믿어요. 엉뚱하게 자기들이.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나 준비하려면 그게 진짜 이게 옳은가 설교를 수십 번 읽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참고도서를 찾고 해서 검증이 된 것만을 이야기해요. 추측이나 뭐 이렇게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왜냐면 영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추측으로 마음속에 쌓아뒀던 그걸 버리질 못하고 그냥 뭐 지난주에 또 하필 또 어디서 빵 공장 하는 사람이 와갖고 말이죠. 베트남인지 어디서 아 정말 나 재수가 없어도 꼭 그런 사람이 그런 설교할 때 와갖고 아니 이메일이 왔는데 뭐 지금 내가 빵 공장을 하고 있는데 CD 사러 왔다가 뭐 갖다 다 버렸대나 뭐래나 그러면서 제가 그걸 나쁘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전도는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제공해서 그들을 끌어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를 설명해 드린 거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 이해력도 없을까요? 참. 그러면 그건 선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남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빵만 만들어서 계속 나눠주면 뭐가 선교예요 그게? 뭘 전하고 있는 거냐고요 거기서. 자기는 복음이 뭔지도 아직도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구원해주는 줄 알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더 맛있고 더 풍부한 빵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게 예수가 전해지는 거야? 마귀가 전해지는 거지. 마귀는 그거, 예수님은 그거 마귀의 시험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그거 안 한다 그랬는데, 돌로 떡 안 만든다 그랬는데, 지들은 떡을 만들어준다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마귀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니까. 근데도 수긍을 못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말을 못 알아듣는 다 가짜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 누가 내 말을 믿으라 그랬냐? 성경을 믿으라 그랬지. 아 정말 어디 가서 조개구이집을 하는데 해가지고 자꾸.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걸 계속 가르쳐야 되나, 피를 말리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만 주인이세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체이십니다. 여러분은 객체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에 의해 폭로당하면서 항상 묵시는 역사를 공격한다 그랬죠, 그죠? 나는 역사죠. 역사 속에 사는 인생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묵시가 항상 이 역사를 폭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옳다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게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전 우주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게. 묵시가 옳다. 묵시는 역사를 해석해내는 거지. 봐라, 인간의 역사가 이거지 뭐냐, 이게. 이게 묵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역사를 그렇게 다시 바라봐야 돼요.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입니다. 세계관이 재정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배워서 역사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에 의해 말씀을 재편하는 거예요. 재단을 해버려요. 지들이 그 말씀을 여기 그 말씀 안에다가 역사를 막 대입을 해갖고 그걸 그렇게 풀어요. 그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잔 맥어너나 잔 파이퍼도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여전히 세대주의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 심지어 존 스튜어트 같은 저 제가 대학교 때 진짜 제 영적 스승으로 그분의 책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거든요. 근데 자기 엄마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혹시 지옥 가실까봐 지옥이 없다고 또 책을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스승으로 안 삼기로 했어요. 어떻게 존 스튜어트가 지옥이 없다고요? 갑자기 안식일 교인이 돼갖고. 네? 여호와 증인이 돼갖고 말이야. 지옥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그곳에 가서 그렇게 불타는 걸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교리 이런 걸 확 한 번에 불태버리는 거죠. 그건 안 돼요.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그냥 늘 나도 오늘 가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면목 없음 이거 두 가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살살살살 가세요. 네? 성큼성큼가다 빠지지 말고 살살살살 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죽은 흙을 죽은 흙의 자리 사망에다가 놔두는데 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다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열망이 이렇게 용솟은 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다른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진리이며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반기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섞으려 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